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또한 전달해 주셔서 함께 이 귀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영혼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두 번 거듭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봐서 아는 바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어구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할 때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앞서 언급한 주제를 마무리할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바대로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했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이 10장 1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사건, 즉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이 밝혀지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청자가 누군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하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1절과 그 다음에 6절에다가 보역을 해놨습니다. 보충을 해놨습니다.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번역은 우리를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본문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새롭게 어떤 대상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도무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이를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유, 풍자, 속담, 수수께끼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더 풍성하고 더 생생하게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생수에 비유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시기도 했고, 또 자신을 빛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손을 이렇게 어긋맞대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축복하면서 뭐라고 서두를 열었는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 즉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대신하는, 전달하는 그런 자로서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할 때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오늘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오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부모의 설아에서 오랫동안 자라지 못하고 20년 동안 형 에서의 핍박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쭉 회상하면서 자신의 전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던 이 일은 야곱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노래하기도 했고, 아삽은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목자라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양떼를 인도해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양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언약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목자에 비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주시도록 간청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민수기 27장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릴 이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방식을 따라 아삽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를 가리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켜 목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나의 목자라고 이사야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그 다음에 재상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왜 목자에 비유했는가? 앞서도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죠?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떤 자라는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즉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가리켜 목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집단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지내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친목 모임이나 개모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회계를 뽑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이처럼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이 집단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일만을 위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복되게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백성의 삶은 당연히 윤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열왕기서의 증거를 한번 쭉 우리가 회상하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누구를 따라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다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남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남유다 역시도 르호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물론 다윗이나 혹은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지도자 노릇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양을 살리는 왕은 소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사돈이었던 유다왕 요사밧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늘 마음을 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합에게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는 좀 재수가 없는 놈입니다. 항상 예언을 하면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그런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미가야가 흉한 예언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고 그런 예언만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사밧이 불러오라고 말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묻자 미가야가 어떤 말로 예언을 했는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딱 단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늑대나 일이나 혹은 다른 야생 짐승들은 홀로 생존할 수 있지만 양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왕들만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기 양들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왕들만이 아니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홈니와 비나스. 그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10분 활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항상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늘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그 소망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라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양반이에요. 이런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는 양을 돌보기보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이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까지 크게 넘치리라 라고 말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에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을 잘 먹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양털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끝장났습니까? 아수르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결국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좀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포로 우기 선지자였던 스가랴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왕과 재상과 선자의 실패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패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재상들이 빌라다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권세들에게 넘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목자, 나쁜 목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0장 7절과 그 다음에 10절에서 선한 목자, 착한 목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패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과 16절을 각각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지금 이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입니다. 2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러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대조해서 보시면 완전히 반대됩니다. 여기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해서 이 4절 말씀과 16절 말씀은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한계 때문에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목자요, 궁일의 목자, 종말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목이 뭐 궁일의 목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사역을 아주 잘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목자이신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실패한 그 일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이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진정한 지도자를 뽑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도자를 뽑지요. 그런데 항상 통치 말기가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더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세요. 그 예외 없이 통치 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속이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은 이런 실패한 지도자들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10장 7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했고 10절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줄 참 목자다.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러 온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 당시에 악한 목자의 전형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리라고 말합니까?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데 유대 지도자들, 당시 거짓 목자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집 근처에는 양의 우리를 뒀습니다. 근데 항상 집 근처에 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텐트를 치고 목자는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양 우리를 만들게 되죠. 지붕이 없는 돌로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풀이 많이 자라는 이 시기를 틈타서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양들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집으로 못 돌아오니까 바로 이렇게 돌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거기다가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목자가 지키기도 했지만 그 문을 따로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바로 목자가 고용한 문지기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참된 목자나 문지기는 문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악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양들에게 접근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고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라고 말씀했고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지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양을 돌보기 위해서 접근했더라면 왜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겠습니까? 훔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의도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화성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 날 리더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집이 수원이었는데 서울 화곡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청년부 회장 집에서 제가 하룻밤을 지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일 새벽이 되면 제가 이제 깨어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다시 그 회장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장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집이 똑같았는데 집이 다 똑같은 집인데 제가 다른 집에 들어간 거죠. 제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발각이 됐더라면 제가 어떤 사람 취급당했을까요? 뭐 성추행범 내지 무단 침입 죄를 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그런 의도는 여러분도 믿으시겠지만 0.0001%도 없었거든요. 저는 회장 집으로 간다고 갔는데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목자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양의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더라면 당연히 문지기를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자신의 종교 권력과 신분을 빌미로 부당 이득을 취했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울어지는 것을 극히 꺼리면서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이런 유익을 누린 일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언급하실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율법을 심하게 가르쳐서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지요.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을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 신부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름에서 양 우리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상징하는 바대로 그들은 어둠과 흑암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둠과 흑암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이 일을 늘 가로막고 방해하고 늘 장애물을 갖다 주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면서 예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강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목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했습니까? 먼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 거짓 목자와는 다르게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목자의 증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칭 목자로서 본래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23장 21절에도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름을 받은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반면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죠. 이름에서 참 목자는 사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말씀은 한 목자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말했죠. 사실은 이 전도서 말씀도 신약으로 우리가 가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참 목자는 거짓 목자와는 다르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정상적인 접근 방법으로 양들에게 다가설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음성으로 양들을 이끌어냅니다.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지만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깊이 낙심하고 그저 그냥 나를 그냥 불러주십시오 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바위가 바람으로 바위를 가르는 그런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억압과 착취와 강요의 방식으로 또 비록 물리적인 어떤 채찍이나 무슨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말 자체가 마치 회초리처럼 채찍이 되어서 막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닦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이뤄내는 이런 형식으로서 목회를 한다면 그는 거짓 목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참된 양도 물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양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맹수를 제압하고 장애물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르게 되고 때로는 낯선 사람이 자기 목자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목자가 말하는 말투와 똑같이 말을 해도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알아채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여행을 해보면 그런 광경들을 간혹 보게 된다 그래요.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H.B. 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발자국 안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두 목자가 밤중에 와가지고 한 우리에서 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 두 목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때 이 목자가 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양들이 그 목자에게로 다 달려왔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책을 썼습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목격담을 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음성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참된 양은 누구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나의 양, 즉 우리 주님께 속한 참된 신자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참된 신자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참 설교인지 아닌지를 거의 본능으로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듣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목자는 양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냅니다. 양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는 자가 참목자예요. 제가 어릴 때 약간 시골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개를 키웠는데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독일종 개를 키웠습니다. 이 도베르만이 사냥개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토끼를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토끼가 죽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물어 죽인 거죠. 이처럼 개도 가축을 물어 죽인다면 늑대와 이르는 양은 밥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목자가 지키든지 문지기가 문을 지키든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목자는 양무리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제가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 쓴 책을 보니까 어떤 권면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했는가 하면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장애를 줄 만한 어떤 제안도 거부하라. 이런 제가 대목을 잠깐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때로 이런저런 일에 이렇게 좀 오라고 하는 초청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 전체적인 일들이나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면 하여튼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참목자는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요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양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점박이, 뭐 하얀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신체 특징들을 가지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 지도자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시편 기자는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나이다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남이 알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뭘 힘들어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다 아시고 그 상태에 따라 인도하시되 때로는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할까요?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네 번째로 참목자는 기본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냅니다. 주님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보다 항상 앞서 나갑니다. 서양의 목자들은 양치기 개로 양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죠. 그런데 근동지방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나아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분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뒤에서 잘 봐주는 후견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친한 무슨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느님 그분을 항상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목자예요. 그분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목자, 참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참목자는 인간의 역함을 너무나 잘 헤아립니다. 여러분들 양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공격을 하면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소 그래도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항상 양을 성경은 긍정적으로만 기록해 놓지 않죠.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부정적으로도 기록해 놓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면 다 자기 각각 생각대로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양이, 이처럼 걸어나갈 수 있는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다름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참 신자를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참목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시대 사상, 가치관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재단하고 받을 말씀은 받고 받지 못할 말씀은 내쳐버리는 이런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에요. 참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참신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었던 사람, 시종일관 거짓 목자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떠 본 사람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들, 입이 있어도 짓지 못했던 개 같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했고 심지어 맹인되었던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서 사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지요. 그래서 사전으로 보자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참된 자세와 태도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비록 우리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가방끈이 좀 짧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율법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양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과 안식입니다. 물론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삶을 기꺼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함 가운데 영적인 아둔함 가운데 영적인 수면 가운데 늘 빠져 있어서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저희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져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이 사실로 인한 삶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